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인사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소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원하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냥 구주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뿐 아니라 그 당시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주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누구냐?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라고 본인이 확실하게 믿고 사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이 부자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지도자고요, 여호수아는 그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고 그 후계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 이 바울은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참 가장 훌륭한 그런 사도 중의 사도인데 그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자를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렇게 스승과 제자 혹은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은 주석을 할 때에 이 바울과 디모데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뭐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은 어떤 종속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했고 또 그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디모데는요, 그 바울을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섬기듯이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스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바울과 디모데를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소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디모데는요, 이 바울은 선교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계속 거기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또 목회를 하게 하는 그런 동역자죠. 그 동역자들 중에서 가장 어쩌면은 바울이 신뢰하는 그런 동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또 인사의 말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앞에서 자신이 누구며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데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기원 인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서신을 쓰고 있느냐,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신하와 족보에 창념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스테이하게 하는, 머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훈이겠죠. 그 당시에 이단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것을 주의하라.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화나 또 끝없는 족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가문을 소중히 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족보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 민족 중에 하나이지만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족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이 족보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 사람들의 족보를 잘 관리를 하면서 또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혹은 모세나 또 대제사장들, 유명하신 분들, 그들의 족보를, 성경에도 물론 조금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상적인 족보를 쭉쭉 만들어 와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자기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다, 아니면 모세의 직계 후손이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그 유대교 묵시 문학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조상들의 어떤 그 족보와 전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바로 그들의 후예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바른 복음을, 바른 믿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양심이 선해야 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빠지면 이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 율법 선생님들이나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요, 그 궤변을 쏟아 놓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진리에 맞지 않고, 또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를 사실 자기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 궤변론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궤변론자를 영어로 말하면 소피스트라고 하잖아요. 헬라 철학가들 가운데서 이 소피스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네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논리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틀려요. 틀린 것 같은데도 맞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하나 했어요. 어떤 사람이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를 오다 했어요. 기다리다 커피가 나오니까 커피를 받은 다음에 다시 주인에게 커피를 돌려주면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이 커피보다는 빵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커피를 받고 이제 빵을 다시 이제 줬어요. 빵을 받은 사람이 그냥 돈을 안 내고 나가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왜 당신 그냥 가요? 빵값 주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빵을 그냥 받았습니까? 커피를 주고 빵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빵값을 내가 커피를 주고 바꿨는데 왜 내가 빵값을 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하다, 그러면 커피값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커피 내가 마셨습니까? 내 커피 당신한테 줬잖아요. 내가 마시지도 않은 커피값을 내가 왜 돈을 내고 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좀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또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궤변론입니다. 소피스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이 뭔가 좀 막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으로 나열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또 그것이 안 맞아요. 그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영지주의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원론을 주장하지만은 나름대로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고 진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크기에 관심 갖지 말고 바른 믿음, 바른 것을 가르치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좋은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른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이,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청결한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하트를 말하죠, 마음을 말하죠. 그 다음에 청결하다는 것은 이 카사라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물로 파도 씻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흠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뭘로 씻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요,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악한 마음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악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깨끗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우리의 악한 마음을 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24편 3절 4절에서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손을 비누로 잘 씻어서 아니면 세니타이저를 해가지고 손이 깨끗해진 그런 말은, 그런 육체적인 손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말하겠죠. 우리의 행실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8절에서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도 같은 말씀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손을 잘 씻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손과 마음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22절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서니. 여러분 샤워하고 비누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그러면 합당한 믿음이냐? 그 말은 물론 아니죠. 우리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몸을 씻듯이 손을 씻듯이 우리 행실이 깨끗해야 되고, 그 행실이 깨끗한 사람, 행실뿐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바른 믿음은 마음이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고, 그리고 행실이 그와 같이 깨끗해야 된다. 믿음과 행실이 올바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옳은 믿음,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이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 깨끗함 아닙니까?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이 뭐냐?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올바른 양심을 말하는 거죠. 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이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치사입니다. 함께, 더불어. 그리고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본 동사가 오이다인데 안다는 뜻입니다. 함께 더불어 안다. 그런 말에서 시네이 데세오스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함께 뭘 안다는 거예요. 뭘 압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거를 이 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양심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그럼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도 오염이 됐잖아요. 그 오염된 양심이 어떻게 선한 양심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우리의 양심도 선한 양심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바르게 되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름답기를 원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원하겠죠.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들 졸업식에 가야 되는데 봤더니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 졸업식 가야 되는데 저 화장품 사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돈 주기 싫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이 당신같이 예쁜 사람은 화장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이야기죠. 돈 주기 싫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아 여보 이 험한 세상에 나같이 예쁜 사람 그냥 나가면 큰일 난다고 화장품을 사가지고 좀 분장을 해서 좀 못나게 만들고 가야 되니까 돈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든 뭐 분장을 하든 뭐 한때 그런 말 있었잖아요. 한국에 나이에 따라서 화장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10대 아이들은 뭐 치장을 잘하고 나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20대는 이제 화장한다는 말을 쓰고 이 30대가 되면 이제 분장한다는 말로 바꾼다고 그래요. 40대는 변장을 좀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50대가 되면 이제 위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60대가 되면 이제는 포장을 잘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포장을 하든 분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간에 왜 합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정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굴만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우냐? 물론 얼굴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얼굴의 아름다움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마음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거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생기고 청결한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얼굴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잘하면 얼굴이 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원래는 뭐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지만은 목사가 되니까 얼굴이 좀 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에 선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34절 35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 이게 뭐겠어요?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구 선생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루는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겼을까. 자기가 관상을 보니까 임시정부를 맡을 만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큼 그런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얼굴은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을 봤대요. 이 손에 손금과 이걸 봤더니 이것도 뭐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될 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볼까 하다가 족상을 봤대요. 이런 한국이 요즘 어떤 분들은 족상도 보더라고요. 발을 이렇게 보고 이제 뭘 보고 이제 뭐 어떻습니다. 그러고 뭐 몇 살에 장가 갈 겁니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족상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족상을 봐도 뭐 발도 별로 뭐 잘생긴 건 없고 그래서 낙심을 하다가 결국은 심상을 봤대요. 예,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얼굴이 못생겼던 뭐 손금이 안 좋든 뭐 발이 안 좋든 간에 마음이 중요하다. 나를 이끌려면은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로 10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먼저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올바른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어도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믿음에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 믿음이 가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장을 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디모데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언제부터? 그 어머니,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외조모 할머니부터. 그렇게 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나 아니면 소피스트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착한 양심도 저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 착한 양심을 아예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출발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변질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는 잘 없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많이 있어요. 이용 가치가 있나 없냐, 내가 저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나 없냐, 이것을 따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또 아무리 사랑을 해도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소위 말하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스탠리야 실망할 필요 없어. 내가 네 사업을 나에게만 맡겨. 그럼 내가 성공시켜 줄게.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경의를 포하겠습니다. 37부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래서 그 사업이 점점 커져나갔어요.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했던 서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그 회사의 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선교를 두 배로 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그 시편 2편 8절의 말씀이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열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정말로 4배나 더 큰 공장을 세우고 계속 번창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전체 수익금으로 직원들 이 봉급을 주고 나머지 회사의 그 전액을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45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을 했고, 해마다 2만 5천 명의 새 신자들, 그 선교사들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해마다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해마다 85개 교회를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스탠리 템이 자기 혼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믿음에서,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청결한 마음을, 그리고 선한 양심을, 거짓 없는 믿음을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